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은 7일 공습을 통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즈 헤즈볼라 KH의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7일 오후 9시 30분 이라크 내 KH 사령관을 미군 단독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사령관은 영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직접 계획하고 관여했다고 중부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한 사령관이 아부바키르 알사디이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부에서 차량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부사는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징후는 없다면서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와 인접한 요르단에서는 지난달 28일 영내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 연계 무장 세력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협정 재개를 위한 대화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8일 보도해서 루덴코 차관이 일본과의 평화협정 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러일 관계가 일본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우호 설린 관계에 관한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에 대해 양국이 협상하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일본이 외교윤리 규범과 국가 간 관계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20개가 넘는 테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점과 미국 등 나토 회원국들과의 연합 군사활동, 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것을 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음력설인 춘절을 앞두고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많은 시련을 함께 견뎌냈다며 양국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러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며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현재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노력에 대응해 다극화되고 더 공정한 세계 질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유리 오샤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사태 해결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7함대가 밝혔습니다. 7함대는 8일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핀함과 연안점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7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호주 왕립해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핀함의 에르빈 테일러 함장은 이번 다국적 항해는 미국과 일본, 호주 동맹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면서 우리는 투명성과 법치,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강조하는 모든 원칙들을 촉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미 해군이 규모와 범위,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정교한 해상훈련과 작전에 동맹 파트너국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역내 억제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결의를 보여주는 연합된 작전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국가는 지난해 8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해안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금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성적인 정치 세력이므로 이에 대비해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 미세먼지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성적인 정치 세력인 점을 전제로 이들의 도발에 맞서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한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률과 합의서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7일 밤 공개된 한국 공영방송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북한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을 가할 때도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도 있는 세력이라는 걸 전제로 안보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접고 개방을 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저거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단일 민족에서 소위 두 개 국가란 원칙으로 변경하는 것이 큰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그 기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선 북한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북한의 군사력과 경제상황, 과학기술 역량 이런 것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외교나 정치 일정을 안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탑다운 방식은 곤란하고 실무자 간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며 의제도 만들고 결과를 준비해놓고 정상회담을 해야지 그냥 추진한다고 해서 끌고 나가는 것은 또 아무 결론과 소득 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대남 정책을 전환한 상황에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기보다 북한의 예측하기 힘든 도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입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어떠한 전향적인 제안을 해도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의미 있는 그런 메신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윤 대통령은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 대해선 동맹국 선거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선거 결과를 예측하거나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한 정상회담과 미국 측 인사 접견 경험을 언급하며 여야가 따로 없이 미국 대외 기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선 큰 변화와 차이가 없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방한한 미 상원 의원단으로부터 대통령은 바뀌지만 의회는 바뀌지 않는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란 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더 업그레이드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미 대선 향배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한 동맹이 유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발언으로 풀이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도전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정세를 봤을 때 한미동맹의 북한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그 지역 안정을 위한 기여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내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견으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7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회의에선 북남 경제협력법,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폐지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 채택된 법안으로 남북 간 건설, 관광, 통신, 기술, 물자 교류 등에서의 협력 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 경제 발전을 사명으로 내세우면서 민족의 이익과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2010년 제정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한국이나 외국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들 법률과 함께 남북 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해 한국 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협의 법적 근거 자체를 폐기함으로써 한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단절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남북한의 정부 간 대화, 교류, 그다음에 경협, 그다음에 민간 교류 모두를 사실상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가 됐던 법령을 폐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한국에게 보내는 상징적인 압박 메시지인 거죠.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다음 달초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를 치를 예정이고 이어서 4월 중 최고인민회의 15기 1차 회의를 열어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명문화하고 관계를 청산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북한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예상했던 바라며 이 같은 조치는 북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현재 남북 경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서 할 조치에 대해서 예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의 폐기 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폐지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서는 정상회담 합의문부터 실무접촉 공동보도문까지 모두 망라해 25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경제는 110여 건을 차지합니다. 이물출 교수는 북한의 이번 조치는 동족 관계를 저변에 깔고 한국과의 경협을 자신들의 경제 발전 전략의 하나로 여겼던 과거의 의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대내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차피 제재 때문에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이 있긴 하지만 북한 기업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런 남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완전히 없애고자 하는 그런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 민족통일협의회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을 피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무기 개발과 조달을 돕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국제사회의 확산 금융 위험도를 높이는 나라로 북한과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재무부는 7일 공개한 2024 국가 확산 금융 평가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무기 구매와 군사 지원에 협력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 침공에 사용될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미국은 이러한 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산 금융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생산, 이전 행위를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말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북한을 확산 금융 부문에서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북러 무기 거래가 이에 대한 위험도를 높였다는 설명입니다. 재무부는 확산 금융이 미국의 안보에 끼치는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행됐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는 전장에서 입은 손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북한과 이란을 포함한 다른 확산 우려 국가들과 협력적인 조달 관계를 모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활동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무결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그 파트너들은 러시아가 북한에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조달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적 용도의 다양한 물품과 기술의 불법 조달 문제를 들춰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제한하려는 국제적 조치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북한에서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에는 북한이 열차를 이용해 러시아에 탄약과 포탄을 제공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의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오랜 의무를 저버리는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unlawful arms transfers and potential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the DPRK undermine regional stability.
특히 이러한 불법 무기 이전과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잠재적 기술 이전은 영내 안전과 세계 비확산 체제는 물론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도 확산 금융방지 체계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역량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활동에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으로 불법 수익을 올리려는 노력이 포함돼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IT 인력의 해외 파견 문제와 관련해선 신원을 숨기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계약을 맺기 위해 사기 수단을 사용하는 IT 종사자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근본적인 사기 행위와 대북 제재 위반 사실만 없었어도 합법적인 수입 획득 방안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 등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국적 등의 신분을 숨긴 채 원거리 위장 취업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 FBI, 한국 외교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0월 발행한 합동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방식과 행태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IT 인력은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같은 특정 IT 기술에 대한 수요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업들은 자신도 모르게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재무부는 자금 세탁 위험 평가를 주제로 한 별도의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 역시 최근 급증 양상을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북한과 연계돼 있거나 이들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받는 사이버 범죄 조직은 최근 확인된 랜섬웨어 관련 사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 기관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며 북한을 두둔한 데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 30여 년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왔고 이제는 선제적인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7일 공개된 러시아 관영 타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한반도에서 군사 또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했습니다. 인 대변인은 정부가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지속될수록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가 북미와 유럽 국가들의 군사동맹인 나토와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전쟁 승리가 북한과 중국 등을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협력국들과의 연대를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국가안보보좌관 회의 참석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나토를 아시아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Then there's the deepening ties with our Indo-Pacific partners. This is not about bringing NATO to Asia. It is about working together with like-minded partners.
설리번 보좌관은 이는 지리적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도전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진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경제안보, 핵확산,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간 진화하는 상호 연계를 공동의 도전 과제로 꼽았습니다.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협력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입니다. 나토는 2022년에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한국 등 4개의 아시아태평양 협력국 정상들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했습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나토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서 오는 7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 관련 내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안이 미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대통령 서명을 위해 집무실 책상에 도달하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600억 달러의 지원 등이 포함된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 통과를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국경보안 강화 예산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회견에 나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미 의회가 가까운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은 자선이 아닌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charity. It is in our own security interest. A Russian victory would weaken u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승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이란,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유럽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북한 등과의 연대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e also addressed the growing challenge posed by China. Our competitors are increasingly joining forces. And Russia's increasing cooperation.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의 경쟁국들은 점점 더 힘을 합치고 있다며 러시아가 중국, 이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나토가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피터 샘넵이 스웨덴 한반도 특사가 7일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북한의 동향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지속하면서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각종 미사일 도발을 통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대화 연대에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레비 특사는 스웨덴이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해 기울이고 있는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인권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7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며 미국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 정부에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미국은 북한이 주민들에게 이동, 집회, 표현, 결사,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call upon Kim Jong-un and the DPRK government to respect the human rights.
터너 특사는 또 북한과의 직접 대화도 제안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우리는 인권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COI 보고서에 제시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400쪽 분량의 COI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이 보고서는 인권 존중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세심한 문서와 구체적인 권고로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발간된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에서 수립된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학대, 처형 등 반인도 범죄에 노출돼 있다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는 것을 삼갈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당시 보고서를 적대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전면 배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반인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 정권의 주민 통제를 더욱 강화했을 뿐이라며 또한 글로벌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상황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remains among the worst in the world. COVID has only allowed the regime to further tighten its restrictions.
터너 특사는 COI의 권고를 어기고 계속해서 탈북민을 강제 복송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또한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와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연례 북한인권결의안 그리고 올해 말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을 통해 책임있는 조치를 압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열린 3차 UPR 심의에서 87개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총 262개의 인권 개선 권고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4년 6개월여 만인 올해 말 북한에 대한 4차 UPR 심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터너 특사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 평화, 안보와도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모든 북한 주민들의 존엄과 복지를 증진하고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10년 전 COI는 북한에서 심각한 반인도 범죄가 발생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해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has not been implemented has been the reference of the matter by the Security Counci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CY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실행할 동력은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 때문에 둔화됐다면서 문 정부는 북한이 우호적 관계를 다시 정립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고 노력해서 실질적으로 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momentum towards action o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as slow.
커비 전 위원장은 인권 개선을 위한 동력을 회복하려면 인권 문제와 평화, 안보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한국과 국제사회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위험과 잔인성, 인권 박탈에 대한 해독제는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 것이라며 세계 인권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진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진전에 대한 믿음과 결의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상으로 참여한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CY 보고서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반인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 규명과 처벌, 안보리에서의 공식 논의,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국제사회에 분명한 의무를 부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우선순위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 문제를 덮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It categorically defined the systemic human rights abuses in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 setting forth a clear mandate for accountability.
이 대사는 이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상황과 같은 글로벌 위기가 북한 문제를 덮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이것이 잊혀진 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문제로 이슈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인권 침해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막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 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돼가면서 인권단체들에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1세대가 광범위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시각화,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 또 유창한 영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북한 인권 캠페인을 창의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신희석 법률 분석관, 또 최근 북한 인권정보센터 센터장에 취임한 송한나 씨, 북한 인권시민연합의 이지훈 캠페인 팀장, 그리고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디렉터 도 그런 대표적인 청년 전문가들입니다. 북한 인권 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네 사람을 김영건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보죠. 북한 인권 정보 센터는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 연맹이랑 자주 협력을 해서 리포트도 내고 이제 이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진행되는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FI, 프랑스에 본부든 이제 국제인권연맹 FIDH 같은, 인권단체는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그 단체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인권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이 빠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FIDH에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더 다룰 수 있고, 다루고 싶다라고 해서 되게 자연스럽게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많은 인권 활동가들이 외국어, 오히려 영어가 모국어고 외국어로 바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북한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이지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인권 지식뿐만 아니라 북한도 사실 인권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큼 저희가 이제 좀 국제인권법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더 많아지고 영어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이런 북한과 이런 인게이지먼트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가와 그 시민사회 단체 간의 그런 협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 그 마그니츠키법 인권 제재 레짐 그리고 네. 또 보편적 관할권 그런 그 툴들이 엄청나게 그 다른 맥락에서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들이 좀 저희가 공부를 하고 좀 기대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잘은 모르지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신희석 박사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예 좀 전에 이제 송하나 대표님 말씀하셨던 얘기지만
네.
그런 이제 그 이게 사실 국제 다른 이제 단체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그 이런 이제 국제 인권 단체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일반적인 그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이제 조회가 깊고 또 이런 이제 UN의 그런 관료 시스템이라든가
네.
의사결정 기구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전문 지식이 많이 있지만 이런 개별 국가 상황에 대해서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조사를 해온 단체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뭐 여러 이제 인권 침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탈북민 문제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NGO들하고도 서로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마그니츠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지 뭐 미국이나 EU 같은 데서도 또 이제 그 책임자 개인이나 이제 단체들에 대해서 인권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정확한 팩트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또 영어로 전달하는 게
네.
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잘 앞으로도 활용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활동하시면서 좀 도전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하자면 네. 저희가 이렇게 국제사회 활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네.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잊으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탈북민분들 그분들의 안전이랑 그분들의 그런 정착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권조사 기록을 하는 그리고 권리 옹호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도 그 탈북민들의 정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예를 들면 그분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그분들이 충분히 트라우마나 뭐 또 한국 사회에서 좀 차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뭐 여성 차별 이런 부분들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반성을 하면서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이제 탈북민들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젊고 또 외국에 나와서 공부도 하고 또 이런 탈북민 젊은 세대와 우리 인권단체의 젊은 세대가 함께 이제 협력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기대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지금부터 좀 나타나고 있나요? 어떤가요?
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같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한 분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직접 그 경험한 분들이 당사자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서 국제 법을 공부를 하고
네.
저희는 잠시 자리 지키는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로서 이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주변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분들에게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을지 사실 저희보다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모든 단체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 위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냥 수혜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어떤 도전 장애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는 저는 사실 20여 년 동안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이 북한 인권 문제가 너무 정치화되었다는 게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 제 주변에 있는 북에서 온 친구들도 그것 때문에 못 나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정말 그냥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끝으로 미국 정부가 앞으로 좀 어떤 노력을 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그 COI 보고서에서 그 이미 북한 정부가 그 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그 공격을 하면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ICC에 이걸 그 케이스를 넘겨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책임 규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네. 여기고 있어서요.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가 그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인권 유린을 하고 있는 그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그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문 피해자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로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분들과 이야기 끝나서 또 어떻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랑 다른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이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중요하다고 말을 한 국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활동으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도 뭐 그 최초로 이렇게 북한 인권법을 2004년에 제정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의회에 이런 이제 의원들이라든가 개별 보좌관 중에서는 이제 북한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뭐 저희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작년에도 이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뭐 한미 3국이 그런 이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이제 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 공동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정말 미국이 그런 이제 그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유지하려면은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대외적으로도 이제 미국이 그런 그 북한 인권에서 이제 진심을 가지고 이제 네. 있다는 걸 좀 그런 걸 좀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최근 국무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 청년 리더들과 함께 북한 인권 운동의 세대 교체와 새로운 캠페인 추세 등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어떤 핵무기 실험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파르한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7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미국과 한국이 도발적 조치를 계속 취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어떤 핵실험이라도 발생 시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7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한반도 전쟁 발발 여부는 미국에 달렸다며 미국이 계속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테고라 대사는 북한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뤄질지 여부는 한반도에서의 군사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달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확장 억제 또는 북한을 향한 다른 도발적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또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을 계속 날아다닌다면 북한 지도부가 자국의 방위력 추가 증강을 위해 신규 핵실험을 하기로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외교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날 VOA에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EU는 새롭고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EU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와인 메이커로 나파밸리의 명성만큼이나 이곳에서 와인 메이커로 유명세를 펼치고 있는 그녀는 미국 유학 생활 중 우연히 접한 와인의 매력에 푹 빠져 아예 와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또 성악가로 올해로 음악회를 이끌어온 지가 20년째 모금한 돈은 전액 탈북자 지원단체에 보내 탈북자들의 구출과 정착을 돕는 일에 쓰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 땅에 정착한 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이야기로 꾸며지는 자유를 찾아서
예, 아코디오는 우리 부모님들이 북한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그래서
또 이어지는 미국 대학 탐방 이야기. 미국에는 2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4천 개가 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로 채워질 이 이야기들은 매주 토요일 저녁과 일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북한 미세먼지가 계속 나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최고기온 영하 5도에서 7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대체로 맑고 수풍과 구성, 오전까지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영하 6도에서 4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3도, 황해 남북도 구름 많다가 차차 개입니다. 용현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개성 영하 5도에서 5도, 사리원 영하 6도에서 4도, 자강도 구름 많은 가운데 중강 영하 19도에서 1도, 강계 영하 17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구름 많다가 차차 개입니다. 원산, 장전, 오후에 바람 불겠습니다. 원산 영하 4도에서 6도, 평강 영하 7도에서 3도, 함경 남북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함흥은 종일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은 눈 내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함흥, 청진, 김책, 오후에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함흥 영하 4도에서 7도, 청진 영하 4도에서 3도, 양강도 구름 많은 가운데 해산은 아침 영하 20도, 낮 영하 3도, 삼전 영하 19도에서 영하 5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흐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5m, 서해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9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핀란드는 최근 미국과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을 계기로 미군은 핀란드와 러시아와 공유하는 국경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핀란드는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2023년 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새로운 회원국이 됐습니다. 이번 방위협정에는 핀란드에서 미군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해 군사장비와 탄약을 저장할 수 있는 15개 시설과 지역이 나열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4개의 공군기지, 군항, 그리고 핀란드 북부로의 철도 접근이 포함될 것이며 미군은 러시아 국경으로 이어지는 철도 근처에 저장 지역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핀란드가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해 우리와 안보 유대를 강화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When it goes into effect, our militaries will be able to collaborate more efficiently and more effectively. Our troops will have more opportunities to train together.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위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군대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군대는 함께 훈련할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최근 F-35 전투기 구입을 포함해 테러 대응에서부터 핀란드의 국방력 강화까지 양국의 30년 동안의 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와의 국방협정은 대서양 안보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포괄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는 노르웨이와의 국방협력협정을 개정했으며 이달 초 우리는 스웨덴과 새로운 국방협정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덴마크도 미국과 비슷한 협정을 맺었습니다.
We now have a network of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s that stretches from northern to southern Europe, from the Norwegian Sea.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제 북유럽에서 남유럽, 노르웨이 해에서 흑해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걸친 방위협력 협정 네트워크를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1939년 핀란드도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당했으며 자유국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의 역사는 무력으로 한 나라의 국경을 바꾸려는 독재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그것이 나토와 또 이 같은 협정이 자유와 독립, 주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계속 협력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은 7일 공습을 통해 이라크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 KH의 사령관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 사령부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현지 시각 7일 오후 9시 30분 이라크내 KH 사령관을 미군 단독 공습으로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KH 사령관은 영내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직접 계획하고 관여했다고 중부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보안 소식통을 인용해 사망한 KH 사령관은 아부바키르 알사디이며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부에서 차량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사는 이번 공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징후는 없다면서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와 인접한 요르단에서는 지난달 28일 영내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 3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란 연계 무장 세력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계속해왔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평화협정 재개를 위한 대화는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8일 보도에서 루덴코 차관이 일본과의 평화협정 회담 재개 전망을 묻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 전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러일 관계가 일본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인해 전례 없이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 우호, 설린 관계에 관한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협상에 대해 양국이 협상하고 있었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일본이 외교윤리 규범과 국가 간 관계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고 말했습니다. 로덴코 차관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20개가 넘는 대러 제재에 참여하고 있고 미국 등 북대서양 조약이고 나토 회원국들과의 연합 군사활동, 코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것을 관계 경색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음력설인 춘절을 앞두고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많은 시련을 함께 견뎌냈다며 양국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고 CCTV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러 두 나라가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서로의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수호하며 외부 세력의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는 현재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은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 주도의 중러 견제 노력에 대응해 다극화되고 더 공정한 세계 질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유리 우사코프 크렘린궁 외교 담당 보좌관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또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등 중동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는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3국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7함대가 밝혔습니다. 7함대는 8일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유도미사일 구축함 존핀함과 연함전투함 가브리엘 기퍼즈함이 7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호주 왕립해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존핀함의 에르빈 테일러 함장은 이번 다국적 항해는 미국과 일본, 호주 동맹의 관계를 강화시킨다면서 우리는 투명성과 법치,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강조하는 모든 원칙들을 촉진시킨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미 해군이 규모와 범위, 복잡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정교한 해상훈련과 작전에 동맹 파트너국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역내 억제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결의를 보여주는 연합된 작전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국가는 지난해 8월에도 필리핀 마닐라 인근 해안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에서 멕시코로 바뀌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수출액은 4,270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2년에 비해서 약 20% 감소한 수준입니다. 한편 멕시코는 미국 수입의 15% 가까이 차지하면서 중국보다 1%포인트 앞섰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